예,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에 이어서 3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여러분이 12절에서 보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자그만치 58절을 할애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에는 정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느냐,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8절에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또그 뒤에 가서 보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 15장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의 정수가 복음의 맨 끝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네 가지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내용이 1절,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이런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고 왕국의 복음도 있고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는 계시록 끝에 나오는 영존하는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에 둘째 증거는 뭐냐?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 그다음에 셋째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직접 나도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네 가지 증거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절하고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이미 예고하였고 그 구약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이제 가서 살펴보시면 그 구약 성경 안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가져다 죽여서 그래서 대신 속죄를 이루는 이와 같은 이게 의식법이거든요. 그런 그 의식법은 장차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구약 성경 기록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예표, 그 기록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어린 양으로서 대신 속죄 헌물이 되신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출애굽 12장에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속죄자로, 그래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대신 속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규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규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일곱 개의 명절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개 명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곱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일곱 가지 명절 자체가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예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 역시 받은 것을 전해줬다. 그 전해준 내용의 핵심이 뭐냐? 성경 기록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기록은 신약 성경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그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뭐 유월절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많이 언급을 하고 설교 때에도 많이 그와 같은 구절들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오늘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6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거기 8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다윗의 믿담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자기 씨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죽음, 영원한 것 같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썩음을 보지 않게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속박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음 선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복음 선포를 할때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 우리가 지금 읽은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 22편 22절도 이제 가서 보시면 시편 22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22편 1절 가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할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2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2편 봤으니까 이왕 보시면은 거기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로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세대에 속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씨가 그분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 한 씨가 섬기는 그거를 뭐로 이야기하는 한 세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세대가 하나뿐이 없다. 이제 그런 같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이 제너레이션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수 있냐 하면 이사야서 53편 3장 10절에서 12절 이 내용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알수 있고 시편 2편 7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가서 보시면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모든 이교도들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여기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여러분 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킬 때 사용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32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시편 2편에 이 말씀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다. 뭐네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고, 그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 어디에 이제 또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 23장의 초실절 부분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이거 초실절 부분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할때그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 받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다음에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을 이 복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침례라고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증언하고, 둘째는 구약 성경 기록이 증언을 하고, 셋째는 여러 증인들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여러 증인들이 증언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증인들은 사도행전 1장 22절,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 등에 여러 증인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열두 사도, 이 내용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심지어 도마까지 의심하던 도마까지 예수님을 본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근데 성경에는 그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그 사건 자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글로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증거거든요. 예, 여기 500여 명의 그 형제들의 대다수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글을 보고 아니라 그러면 그럼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이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그 중에 일부는 죽었고 그들의 대다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다고 확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7절 그렇게 나오는데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가서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14절.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1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니까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 가운데 이름이 명시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분명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봤고, 그래서 그 만나본 이후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쓰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안디옥에서 올라온 그 이방인 성도들을 그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1차 회의할 때맨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누구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분을 만나고는 사람이나 180도 변화가 돼서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 노릇을 했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누가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야고보가 결국은 회심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때그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떤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8절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사람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보여준 사람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 써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정한 때에 아기를 낳아야 아기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한 때를 벗어났다는 것은 미리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한 기일보다. 근데 어찌됐든 정한 때를 벗어나서 먼저 낳든 뒤에 낳든 정한 때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건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앞에 많은 사도들이 있고 500의 형제들이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정말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태어날 때부터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다. 몸도 약하고 정말 어느 누가 봐도 뭔가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지금 첫째 사용하는 건 표현이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나같이 비춰내도 봤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바울이 자기를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언가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것도 어떻게 하려고 하다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죠?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봤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다마스쿠스 행 그 여정 떠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 가서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누구에 갖다 맡겼어요? 사울에게 갖다 맡겼어요. 사울이 옷을 맡으면서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일에 동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어느 정도였냐 하니까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만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했는지 위협과 그 다음에 살기를 내뿜은 채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저들을 다 다마스쿠스에서 체포해 갖고 올 테니까 이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내게 권한을 주십시오. 이러고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와 같은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사도들이 지금까지 행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거 비교하면 정말 뭐 사도 바울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의 태어나는 그런 걸 봐서도 제 때를 벗어난 자 같이 태어나서 힘도 없고 연약한 자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 이런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스데반 죽이는 그 일을 동의하고 옷을 봐주고 이런 일들 한 거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이 내 힘으로 내가 행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 이후에 약 한 3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1장 1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여기시고 신실한 자로 여기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큰일을 한다고 일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 또 뭐예요?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해를 끼친 자였다.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30년 이후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자였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은혜가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자기 안에 풍성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여기 가서 보면 내가 우두머리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한, 나는 죄인들 중에 여전히 우두머리다.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분의 그 인격을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어요.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바울이 온몸을 다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과거에는 내가 신성모독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게 결국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니까 내가 내 모든 몸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2절,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그걸 지금 이 안에 지금 기록해 놨어요.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말을 다섯 번 맞았으며, 40대를 치면 그거는 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39대까지. 그러니까 39대 매를 맞았다고 하면 그건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섯 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을. 그렇죠? 세 번은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한번 돌로 맞은 것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가서 돌로 맞았는데,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셋째 한을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2장에 이제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거는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이고, 28절,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 목사가 돼서 뭐 힘들다 그러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후서 그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수고, 고난, 고통, 핍박 이런 거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정말 뭐 목사로서 부끄럽게 할양 없는 거죠. 부끄럽게 할양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경 기록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난그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이 제자들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그난 30년 동안 온 유럽과 소아시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배를 타고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맨 끝에 가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쁨에 찬 이와 같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정말 삶의 간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네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둘째는 뭐예요? 구약 성경 기록이 증언하지 않냐. 셋째는 여러 형제들,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증언하지 않냐. 마지막으로 내가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됐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12절에서 19절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누가 선포했어요? 바울이 선포했단 말이죠.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여기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아테네, 데살로니카 이런 지역이 다 뭐예요? 로마 제국에 지금 그리스 문화권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무도 안 믿는 가운데 이 중에 소수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자꾸 와서 부활이 있긴 뭐가 있냐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확신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걷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 음행을 하고 주의 만찬을 멸시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모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기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부활 교리가, 휴거 교리가, 천연왕국 교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교리가 100% 올바라야만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러면 교리면에서 약하고 교리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은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시켜주신다.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아예 없는 거다. 그 바울이 내거든 논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왔어도 부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요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사람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준 거라고 그와 같은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아닙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악명을 남긴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후메네오하고 빌레도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부활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 부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누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부활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여기에도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부활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이랑 계속해서 슬퍼하고 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부활이 지나갔습니까? 아직도 부활이 남아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적고 있는 거거든요.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죽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자들도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죽어 있는 자들 몸은 여기 있는데 그들의 혼, 그들의 생명 자체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면서 이 몸이 부활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부활 문제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데살로니가, 아테네 이런 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냐? 죽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아요. 뿐만 아니라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예수님도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멸의 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은 부활이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불멸의 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경하게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요, 100%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내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목숨 내걸고 선포한 모든 게 그게 뭐야?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로 모여 있어. 이 모든 게 헛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 모든 거 해서 성경을 배포하고,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책을 내고, CD를 만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게다 어떻게 된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허사다. 허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 죽은 구원자를 믿는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는 죽었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선포하고 돌아다니면 그 믿음이 완전히 헛거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지금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건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자는 지금 무덤에 죽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니, 이거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세우셨다고 우리가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한 그와 같은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바울이 못을 박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반드시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신 거다. 17절,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죄들 가운데 있으면 말 그대로 무슨 얘기예요? 지옥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어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의 죄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의 죄다 제거됐다는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확신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됐다는 그 사실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들 가운데, 죄가 아니에요. 죄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18절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네요. 그런 분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다 죽었지 뭐별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거 숭배하는 사람은 그들의 구원자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셔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만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헛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뒷부분의 첫 번째 부분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들이 정말 부활하느냐? 부활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이걸 또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언제 부활하는 내용이 20에서 28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활 프로그램이 있다. 하나님의 부활 프로그램. 그 부활 프로그램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음악회도 가면 음악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부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활 프로그램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순서.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첫 열매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레위기 23장에 유대인들의 일곱 명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무교절. 요세 가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표예요. 그다음에 50일 지난 이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을 성령님 강림에 대한 그런 예표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가 뭐가 남습니까?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절. 이게 하나가 남는데 이 셋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예표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중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을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23장 4절에 너희가 정한 때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1월 14일은 주의 유월절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같은 달 15일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 그 무교절 얘기가 끝난 다음에 9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아다닐 때는 못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켜야 될 그런 명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명절에 어떻게 하라니까?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수확물을 우리는 가을에 거두는데 유대인들은 언제 거둔다고요? 봄에 거둔단 말이에요. 봄에 거두는 거예요. 봄에 그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먼저 가져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져가라. 그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라는 거예요. 단을 막 흔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 흔들기 때문에 이 이름을 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흔든다 해서 요제. 그렇죠? 그거 요제로 이제 흔들되 안식일 다음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날에 그거를 흔들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쭉 얘기한 다음에 14절, 너희는 바로,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우리 예수님 언제 죽으셨을까요? 몇월 며칠에? 1월 14일 날,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1월 14일 날 죽으시는 거예요. 6월 14일 날. 그렇죠?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네, 목, 금,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해서 여기 지금 가서 보니까 유월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지금 첫 열매가 되셔서,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 여기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절기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예수님 죽으시고 1월 17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언제 드리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명절 크게 지키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 한 주간 동안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충 언제쯤이냐? 4월 10일경입니다. 4월 10일로부터,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그때 오순절이 이루어져요. 오순절 이후에 7월 넘어가면서 장막절이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의 새 절기예요. 새 절기. 새 절기인데 유대인들이 수확은 언제 하냐면 오순절 때 하는 거예요. 오순절. 대충 5월 말쯤에 하는 겁니다. 5월 말. 근데 5월 말에 이 수확을 거두기 전에 한 50일 전쯤에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것을 내가 예견을 하고 그 밭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50일쯤 지나면 오순절이 되면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수확이 이루어져요. 수확이 이루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요? 이삭죽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삭죽기는 언제쯤 이루어지냐면 7월 한 15일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5월 말쯤에서 수확한 다음에 6월 다 지나고 7월 한 40일에서 50일쯤 지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삭을 줍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확하는 그러한 풍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부활 프로그램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고, 첫 열매가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확이 이루어지고, 수확이 이루어진 맨 마지막 끝에 뭐가 있어요? 이삭 줍기가 있고, 그렇죠?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 그러니까 첫 열매가 없으면 수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없으면 이삭 줍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큰 수확이 있다는 건데, 여기 지금 수확은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앞으로 부활의 큰 수확이 있고, 또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요? 부활의 큰 이삭 줍기가 있다.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에서 첫 월급을 타면 첫 열매 헌물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틀린 거 그걸 너무 악용해서 그렇지 성경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내가 가진 거에 모든 게다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내가 처음 받은 거에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수입이 다큰 수확이 이루어진다.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걸 너무 오용하다 보니까 그런 걸 드리라고 얘기를 잘 못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어쨌든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초실절에 이첫 열매가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을 해준다. 그래서 성도의 안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안전이거든요. 그 안전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써 그 안전을 확보했다는 거, 이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부활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27장 50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27장.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거룩한 도시가 어때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도들 가운데 일부를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을 것 같으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 근래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 좀 부활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금방 부활한 걸 알지 않겠습니까? 500년 전에 산 사람이 부활하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살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니까, 야, 정말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얼마 전에 죽었는데 누가 아버지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교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시면서 부활하시고, 그거를 증명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함께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